예,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터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포인트를 조금 옮겨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리스도의 터에 서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갈까? 지금 그런 영역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두 주 전에 뭘 나눈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그 강조점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랬는데요. 지금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넘겨주시죠. 세 번째 히브리서 그 영역을 좀 넘겨줄래요? 예.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적에. 옛적은 언제를 말해요? 즉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적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언제예요? 예수님 오신 때를 말해요. 예수님 오신 때에는 신약이잖아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선지자들에게 말했어요. 그 선지자들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했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옛적에는 하나님을 전달할 때 한 달이 건넜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까요? 못 전할까요? 온전히 못 전해요. 그렇죠? 신약에는요. 신약에는 친히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와서 복음도 전하고 치유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마귀의 억압 가운데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그걸 못 견뎌서 오셔서 친히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케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인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냥 나사렛 예수만 본 거예요. 오, 이분은 기적도 행하고, 야, 이분 따라다니면 좋겠다.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보다 친히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할 때가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한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복음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보면 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이걸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복음서를 잘 묵상하고 한 사건 사건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누가 치유됐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이면에 오, 하나님은 정말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기를 원하고 이런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어서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냥 사건 중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소경을 고치셨네? 혹은 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네? 이게 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 군대 귀신 들려서 평생 괴로워하고 무덤에서 소리 지르며 그 고통 가운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그게 온 인류에게 마귀에게 눌려 사는 대표적인 강력한 모습이에요. 그걸 자유케 하러 오셨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하여 묵상하면 하나님이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사건 중심으로 읽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는 뭘 말씀드린가 하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자, 다음 넘겨줄래요?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자, 위로하신다는 게 뭐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위로가 다 내려지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위로가 돼요. 그리고 그냥 위로만 내려지는 게 아니라 삶에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를 얻어요.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서서 그 진리 가운데 선 이유가 뭐냐?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지. 그거 아는 게 아니라 그걸 근거로 실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위로.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지. 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 땅에서 가장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어머니예요. 엄마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우리가 어려서부터 엄마의 보호가 없으면 지금까지 못 살아왔어요.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도록까지 누가 돌본 거예요? 어머니가 돌봤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 누구를 찾는가 하면 그 노인이 돼도요 엄마를 찾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그 위에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죠. 그런데도요 아프니까 어쩌다가 제가 가봤는데 엄마를 찾더라고요. 그 노인이 엄마는 벌써 돌아가셨는데 이게 우리 속에요. 그 위로 그러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근데 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요. 아이 언제 하나님 날 위로하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동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야지. 그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이에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자, 시편 23편 우리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좋은 시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해요. 자, 넘기셨어요? 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고 얘기해요. 잘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도회지 살아서 시골 살지 않아서 목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뭐 들은 게 많아서 여러분 목자 하면 이해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목자라 했고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여기 어린이 교회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녔던 사람들은 암송할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그 암송대회 같은 데 해서 암송을 했을 때 하나도 틀리지 않고 딱 통과했다. 그러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나이 들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를 거예요, 그 맛을. 저도 잘 몰라요. 어떻든 간에 어린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23편을 외워라, 암송하라 해가지고 그걸 그냥 또박또박 완벽하게 외웠어. 그러면요,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말씀을 많이 읽어요. 집에다가 써놔요. 이렇게 족자로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근데 외우는 것으로 끝내요. 처음에는 외우려고 그래요. 외웠어. 끝이야.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알죠? 하나님이 목자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러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선한 목자야. 하나님 목자지. 그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또 그거 시편을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것으로 다 됐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원리를 보겠어요. 자, 양은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해요.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온 우주를 손안에 쥐고 계신 그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대요. 우리의 목자. 그분이 우리를 양으로 알고 우리를 돌보신대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상황들을 진실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이것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깊은 위로가 넘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자기가 비탄에 빠져 있었대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비탄에 빠졌었대요. 그래서 성경 읽을 힘도 없고요. 기도할 힘도 없었대요. 하도 힘들어서. 물론 신앙이 어려서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게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무슨 생각인가면 뭐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아, 그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오르더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을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 목자시면 어떻지? 목자는 어떤 거야? 생각해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이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되뇌이면서 생각을 했대요. 목자는 어떻게 하지? 목자는 양을 돌보지? 양을 돌보는 어떻지? 이걸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이 성령을 통해서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한가 하면요, 성경을 집어들었대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떻게 한가 하면 이분은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게 이게 실상으로 왔잖아요. 지금 감격으로 왔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내용들이 나오면 그 성경을 기록하고 머리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런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그걸 실지 받아들인 거예요. 붙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곡차곡 쌓은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벽돌 쌓듯이 하나를 쌓고 다시 또 성경 구절 보면 그 위에 또 쌓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요, 큰 울타리가 되더래요. 자기 인생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분은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그게 딱 비춰져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의 목자시네. 나를 보호하시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다. 쉽게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 벽돌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담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많아지니까요. 자기 인생의 울타리가 되더래요. 그래서 원수가 공격해도 그 말씀으로 딱 병풍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물러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리고 비춰진 거예요. 비춰지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거기다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원수가 막 공격을 와요. 야, 하나님 너를 돌보긴 뭘 돌보냐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무장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무장을 우리가 안 하면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는데 수없이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또 낭가떨어져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면 뭐 해볼라 하다가 또 넘어져요.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 신뢰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에베소서 나중에 말씀드려야겠다. 뒤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내용이 뭔가 하면 조금 전에 했듯이 뭐가 하나 비춰지면 그것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다가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들을 계속 신뢰하면서 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방패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속이든지 환경이 흔들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나한테 이런 분이야. 환란이 와도 하나님 나를 지켜. 이렇게 말씀을 딱 붙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흔들림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구례에서 그 전남 구례에서 제가 목회할 때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때 참 환경이 참 힘들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밥 먹고 살아가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안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힘들어함으로 인하여 제가 힘들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다르게 듣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전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다르게 전해요? 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도리어 저보고 이제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는 와요. 근데 전혀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논밭으로 신방을 가면요. 이 길 옆에서 이렇게 김매다가 제가 나타나면 저 꼭대기로 올라가요. 모른 척 하려고요. 그 숨어 저리 올라가요. 자, 그런 분위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힘든 거예요. 제가 이게 거짓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리인데 진리를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고 막 그랬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 그때는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벌판에 나가서 이렇게 하도 답답해서 벌판에 나가서 거니는데 그 저수지의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제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쫙 보이시는 거지요. 그때부터 이렇게 어? 내가 진짜 믿음이 없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이게 딱 비춰지더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기화로 그것이 근거가 됐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신뢰할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분 한 것처럼 결국은 저는 그때 잘 몰랐는데 하나하나 진리의 말씀들을 쌓아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것이 와도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딱 막아설 수 있는 어떤 울타리 같은 것이 제 나름대로 영적인 진리들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양은 목자에게 모든 걸 맡겨야 한다. 이 내용을 지금 이제 간증한 거예요. 간증한 건데 자,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이 목자라고 하면서 좋은 것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내가 목자다. 그러면 뭘 의미해요? 책임을 의미해요. 내가 목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넘겨주실래요? 자, 아, 글씨가 좀 작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해서 직접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저 보세요. 양이 있는데 늑대가 와서 덤벼. 잡아 먹으려고.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서야죠. 그리고 저놈을 쫓아야 돼요. 자, 목자가 저런 책임이 있어요. 그냥 내 목자야.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에요. 목자는요. 저렇게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 할 때 어떻습니까? 보호를 해줘야 돼. 그렇죠? 그 일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자다 혹은 하나님이 내가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요?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저런 보호와 책임을 담당하겠다는,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또 보여줄래요? 자, 예수님은 이어서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보세요. 이리가 나타나면, 늑대가 나타나면 삭군 목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살려고 도망쳐요. 양이 잡혀 죽어도 자기 살 길 해서 도망가요. 이거는 뭐라고요? 삭군 목자예요.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해요. 자,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이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시대에 목자들을 향해서 야단을 쳐요. 그 당시에 목자들이 뭐 했어요? 사꾼 목자 짓을 했어요. 사람들을 빼먹고 사람들의 영혼을 갈취하고 죽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지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상을 들여오고 타협을 하고 뭐 이런 짓을 했어요. 불의를 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저렇게 사꾼 목자들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지금 누가 저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스가랴가 전달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해요. 하나님은 저런 사꾼 목자를 못 견디겠다는 거죠. 또 넘겨주세요. 에스겔 선지자 때는 또 이런 말씀했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대강 분위기 알지요? 그 당시에 목자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못된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저에겐 왜 나왔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목자다,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다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저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는 저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보호하고 지켜가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목자를 유임했는데 그 목자들이 양떼를 잘 못 돌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꾼 목자와 근본적으로 다름을 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과 위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의문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목자라고? 내가 지금 지치고 있고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잘 돌보지 않네? 내가 하나님은 사꾼 목자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논리를 따진다면. 그렇죠? 무슨 불경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자는 신실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하여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내가 힘들어할 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전혀 와서 도와주지도 않았어. 혹시 그렇게 불평하는 분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뭔가 지금 이제 놓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 속에서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지? 좀 주셔야 될 거 아니야. 남들은 잘하면서 왜 나는 빼놓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들추시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불안하고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뭐 살아가는 게 그냥 그래. 낙도 없어. 이 자체가 뭐예요? 뭔가 지금 의기소침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말로는 하나님이 참된 목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꾼 목자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자, 뒤로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시편 23편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시편 23편을 따르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전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주는 나의 목자요 나는 그의 양이다. 내가 그를 붙잡지 않으면 그는 나를 떠날 것이다. 어둠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한 번도 그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의 영이 배고파 울부짖을 때 주님이 나를 먹이실 것이라고 꿈도 꾸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한 목자로 바라본 적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젠 달라졌다. 나는 이제보다 더 강해지거나 나아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고 그것이 내게 필요한 전부이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이 진실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요리를 가야 돼요. 요리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신실한 목자인 것이 깨달아질 때 요리 넘어가요. 근데 많은 경우 저 빨간 글씨에 저게 있으면 안 돼요. 까만 글씨를 거쳐서 파란 글씨로 넘어와야 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 진짜 하나님이 내게 목자시네 이리 넘어가야 돼요.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냥 말로만 아니라 삶의 진정성에서 오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걸 알아가야 돼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 수없이 고백해요.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 번이라도 믿어본 적이 있는가 고민해봐야 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읽지. 정말 내 존재 중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믿어본 적이 있냐는 거지. 선한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양들이 느꼈을 그 평안함, 그 행복, 자유 우리가 느껴보냐고요. 아니면 그냥 목자가 돌보지 않아. 그냥 울타리 밖에 있어. 자기가 어쩌든지 버텨내야 돼. 목자가 데리러 올 때까지. 혹시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냐 생각해 보시라고. 어쩌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님을 비난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주님을 보살핌 받기에 아직 믿음이 적어. 나는 아직 어리석어. 그렇게 혹시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성경을 다 알아야 내가 그걸 알지. 나 뭐 기도도 잘 못하고 내가 성경도 잘 몰라. 그냥 교회 다닐 뿐이지 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요. 양이 언제나 무지하고 무익해요. 무력해요. 양은. 여러분 어린 양이나 늙은 양이나 똑같아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망해요.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양은 언제나요. 약하고 무익하고 어리석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 나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자인 걸 나는 잘 못 느끼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수록 목자가 더 느껴져야 돼요. 자,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놈들은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목자가 꼭 인도해 가야 돼. 그래야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고요. 물가로 갈 수 있어요. 양은 못 찾아가요. 양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그 양은 돌봄을 받아요. 그리고 살아가요. 그게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은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큰일 나요. 그걸 영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보살피는 목자에게 우리의 안전이 달려있어요. 자, 그래서 잘되든 잘못되든 모든 게 목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겨울이 이제 다 지나가요. 겨울이 다 지나가면 어떤 게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 양들 얘기예요. 두 무리의 양떼가 있어요. A양떼, B양떼가 있어요. 예, 겨울이 다 지나가요. 근데 모였어. 근데 한쪽 무리는 아주 토실토실한 살찐 무리들이야. 한쪽은요, 아주 삐쩍 마른 무리들이야. 자, 이런 무리들이 둘이 모였다 합시다. 자, 그러면 토실토실한 살찐 무리들이 뭐라 할까요? 야, 우리 말이야. 금년 겨울 지나려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애썼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애썼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잖아. 그럴까요? 그렇게 자랑할까요? 아니죠. 하,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얼마나 걷어먹이 했는지 우리 봐. 이렇게 토실토실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상이죠? 또 반대로 삐쩍 마른 무리들이 간증을 해. 하, 쟤들 봐라. 쟤들 어떻게 저렇게 토실토실하냐. 저렇게 건강하고 힘이 넘치냐. 우린 왜 이러지? 맞아. 내가 잘 안 먹었잖아. 그러나요? 아니지요. 우리의 목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 양이 삐쩍 마른 것은 그냥 눈이 오면 우리를 데려가고 좀 해야 되는데 그냥 팽개쳐. 네 알아서 해. 배가 고파도 먹을 거 안 갖다 줘. 며칠 낮잠 자고 지 놀러 다니고 하면서 먹을 것도 안 줘. 그래서 삐쩍 마른 무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하냐가 나오는 거예요. 양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양이 열심히 해서 저래 된 게 아니에요. 저게 영향력은 누구예요? 목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게 있어요. 양은 저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저 양과 같은 양이지만 조금 달라요. 양은요, 그냥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만 가요. 근데 사람은요, 목자가 이끌어가면 순종하는 양도 있고요, 거절하는 양도 있어요. 여기 변수예요. 우리에게는요, 만물의 영장이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거부하기도 하고요. 취하기도 해요. 근데 양은 어떻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목자가 끌고 가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목자가 우리에게 와서 요게 진리야 이리 와 하면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말 안 들어. 난 내가 할 때를 가고 싶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변수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양처럼 됐다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가장 좋은 데를 이끌어가요. 우리 군말 없어. 그냥 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지만. 이 양들은 어떻다고요? 선택권이 있어. 그대로 신뢰할 수 있고 말 안 들을 수 있어. 그렇다고 그 목자가 강압적으로 막 두들겨 패고 하지 않아. 이런 관계예요.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목자의 돌봄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조는. 그냥 짐승들은 목자가 이리 데려가면 이리 가고 저리 데려가면 저리 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무리들은. 근데 우리 사람은 영적으로는 양이지만 하나님의 양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목자를 부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자, 그래서 봐요. 그리스도의 양떼 중에 한 마리가 병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두 가지 설명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선한 목자가 아니어서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이거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양이 그 보살핌을 믿지 못해 자신을 맡기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어느 게 정답이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느 게 정답이에요? 두 번째가 정답이에요. 첫 번째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선한 목자예요. 그분이 목자의 책임을 안 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의 책임을 안 할 뿐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냥 짐승의 양들의 문제는 목자의 책임이 딱 보여요. 근데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악한 목자가 아니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보살핌을 거부해서 그래요.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입술과 이 영으로 가슴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 하고 이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든지 혹은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거부하든지 이 두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게 뭐라고요? 더 보호받을 수 있고 더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주님을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아. 또는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는데 돌봄을 싫어해. 이게 근본 목적이에요. 근본 이유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까 양은 어떻다고요? 목자가 데려간 대로 가요. 그래서 겨울 날 때 어떻다고요? 그 목자가 정말 선한 목자면 봄 되면 양떼들이 토실토실할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엉터리면 사꾼 목자면 어떻게 해요? 그 겨울 지나면 그 양들은 엉망일 거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다고요? 그 목자가 절대 악한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 선한 목자, 토실토실하게 양을 키우는 그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지만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그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리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안 받아들여. 목자로 인정 안 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는데 빠져나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여기에는 부모님이니까 일부만 빼고 거의 다 부모님들이니까 부모님들은 다 알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요 더 아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더 아프시죠. 그럼 그분이 우리를 외면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 목자가 우리를 이렇게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양의 상태를 보면 그 목자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양들이 토실토실하면 야, 그 주인이 참 잘 키웠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목자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야, 이놈들아, 내 말 들어. 이게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철저히 섬기는 자예요. 돌보는 자예요. 자, 넘기시고요. 자, 예수님은 자신을 온 우주와 세상과 교회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세상은 뭐라 봐요? 우리를 보면서 저들을 지도하는 목자는 어떤 목자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결국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못 봐요. 우리도 하나님 못 보죠. 그렇지만 다만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믿으려고 믿고 신뢰하고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죠. 오, 하나님 진짜 이런 분이네.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 못 봐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봐요. 근데 우리가 다치고 빌어먹고 병들어 있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희 목자는 엉터리다. 신실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목장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요. 나 저거 하면 저들과 같이 될 텐데 아, 나 저거 싫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선한 목자가 우리를 잘 돌봐서 우리가 그냥 충실해. 그러면 저 빌어먹은 그 병들어 있는 그 양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나 저 양 때 우리에 가고 싶다. 저리 들어가고 싶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목자를 인정 안 하고 돌봄을 거부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에 있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관심 없어. 눈 닫고 있어. 거기에 신경 안 써. 그냥 세상만 쫓아가. 그러면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각종 지혜와 비밀들, 그 권세와 능력들이 교회에 지금 부어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걸 알려그리고 거기에 눈을 뜨고 그 가치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는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거의 관심 없어. 그냥 어떻게 집을 더 살고 땅을 더 사고 건물을 더 살고 어떻게 세상 명예를 구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저런 각종 지혜가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서서히 이제 마른 양들이 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께는 사꾼 목자가 근처도 못 가요, 거기는. 그분은 성품이 선한 목자예요.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선한 목자다.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선한 목자예요. 우리 그분이 말씀한 걸 우리 부정할 수 있나요? 그분이 죄 많고 원수되고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친히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요. 주님은 정말 말씀 그대로 참된 목자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못 느껴 그렇지 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주장대로 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딱 보면 그분이 말씀한 거 다 진실이에요.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목자의 자격과 조건을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선한 목자지? 내가 지금 느끼고 누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어떤 존재지? 그럼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해요? 양들을 정말 돌보려고 불철주야로 양들을 돌보려고 양들에게 늘 관심 있고 양들에게 늘 눈총이가 있는 그게 선한 목자지요. 그리고 맹수가 오면 어떻습니까? 앞장서서 막아서서 그걸 물리치고 자기의 목숨이 이태로워도 막아서 양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게 선한 목자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든 못 느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 이미지를 그대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갖다 대야 돼요.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하셔야 돼요. 먼저. 그냥 선한 목자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한 목자면 어떤 모습일까? 그걸 먼저 상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목이 마르면 물가로 데려가고 물을 떠서 먹이고 내가 배가 고프면 목초를 갖다 주고 내가 운동이 필요하면 데려가서 운동시키고 맹수가 오면 막아서고 그리고 내가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그래서 일단 동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한 목자를 우리 맛보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계시해 주세요. 내가 다 알고 싶어요. 그 선한 목자를 내가 맛보고 싶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알 때까지 더 비춰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선한 목자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선한 목자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못 느끼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내가 선한 목자를 알고 싶다고 고백하고 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선한 목자 알려주세요. 절대 안 돼요. 그 길을 따라가서 선한 목자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K는 뭐예요? Keep, 지키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내게 선한 목자인 것을 알려줬으면 내가 그걸 붙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진리를 붙들고 방패를 딱 막아 서야 돼요. 아까 그 간증했던 사람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딱 쌓아서 울타리 좀 쌓아서 방패로 딱 막아서야 돼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할 때 아니야 하나님 선한 목자야. 하나님 나를 돌보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지금 하나님 나를 돌보고 있어. 이렇게 붙드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세상에 좋은 목자라는 사실을 똑바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집중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 그분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믿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넘기셨어요. 자, 그리고 묵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저기 지금 강조가 조금 흐려져 있는데요. 단어 단어마다 여러분이 강조를 드셔야 돼요. 제일 먼저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마다 강조를 해보셔야 돼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냥 한번 쭉 읽고 뭐 그러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잘 안 비춰져요. 한 단어 하나마다 강조해보고 관심을 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게 선한 목자가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말만 저렇게 하고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말을 믿으셔야 돼. 그리고 저 말을 울타리처럼 쌓아야 돼. 방패막으로 딱 믿음의 방패로 세우셔야 돼. 저 말씀을. 넘기시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자를 불신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목자를 안 믿어. 내 생각으로 옳은 것이 참된 목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목자를 철저히 신뢰하고요.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해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못 만났어도 그 목자를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양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그대로예요. 자, 저기 양 푸른 초장이 있어요. 잔잔한 물가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있어요. 이분을 이리 데려가요. 데려가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늘 푸른 초장입니까?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메마른 계곡이 있을 수 있어요. 양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그 양떼는 어때요? 저기를 데려가려고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 우리는 이 과정에서 에이 참된 목자 아니네. 이렇게 벌판으로 우리 데려가네. 아이 저거 우리 목자 거짓말쟁이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 푸른 목장이 있는지 알아요.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알아요. 그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야 아 진짜구나 알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 내 힘들어 이거 엉터리야 이렇게 하면 우린 속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신뢰하시라고요. 자, 이 모든 것을 믿기 어렵고 전적인 신뢰의 삶이 복잡하고 의심스럽다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런 삶을 살려고 시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시편입니다. 이것은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시편을 암송하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며 그분이 나를 돌보실 것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다시는 의심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가잖아요. 근데 어디를 근거로 합니까? 저런 이치적으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의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분을 경험할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십니다. 진짜 우리의 참된 목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결말에 딱 나와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몰라서 그러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